강구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광명한 세상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께서 주신 한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둔감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유아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의 정서가 다듬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 순서대로 하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다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또 하면 다음 주일에도 끊기게 되고 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라고 하는 존 온의 책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교리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신자는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최종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체가 되도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형체가 되도록 단지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본질까지라도 끊임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예수께서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께서와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신령한 교회에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교회로 존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성도의 교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는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두 구절 다음인 잠언 27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잔잔한 호숫가나 시냇물에 우리 얼굴을 거기다가 비치면 우리 얼굴이 드러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남의 심리를 보고 나 자신의 심리, 남의 마음을 보고 나의 마음도 깨닫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되고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화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 편견,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 꽂혀 있어서 그렇죠. 자기 편견,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상태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갈등,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숫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연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숫돌이 되어서 우리가 연단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언 21장 17절 말씀 공동번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쇠는 쇠대고 갈아야 날이 선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예수리소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관계를 점점 멀리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에 그렇게 친했던 세상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영혼에 참된 힘을 제공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때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영혼의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지체들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생각의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왜 함께 나와 있으면서도 왜 때로는 영적인 고독을 느끼는가? 교제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과 사귀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고 지낸다라고 하지만 정작 마음의 큰 고통과 어려움은 나눌 수 없는 영적인 매우 깊은 고독감과 또 쓸쓸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독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지요?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깊이 결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편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끼리 교제모임을 따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보편교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모임 안에서 깊이 결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회로 부르심 안에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느니 그냥 아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를 갈망했지만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아픔과 상처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성도의 교제를 중단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는 믿는 자죠?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자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와 연합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신자들과도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제2위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저편에 계세요. 적어도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면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주님과 어떤 방식으로 연합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지요. 그분과 개입을 줄이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성찬식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요 하늘 저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면 그 모임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몸에 거주하는 영혼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실 때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이런 여러 가지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고 한 지체는 또 다른 지체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미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이든지 긍정적인 경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신자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된 지체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우선은 묶어주신 지체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를 시도하기 전에 교제 상대를 선별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도 않는 저런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닌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을 선별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보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짝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지체로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지체로 몸으로 이기시는데 우리가 그 몸을 떠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존재할 수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그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교회 직원들의 목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엮어주신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와 자매를 자신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다면 그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짝지어주신 지체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지체로 여기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사람과 엮어주세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배려를 교회는 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그분의 연약함을 헤아려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은 가능하고 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데 본인이 마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가리먹지 않나요? 성숙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입맛에는 써도 좀 딱딱해도 그것을 씹어먹습니다.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자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소득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교제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 여부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해서 나와 교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그분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구비되었기 때문인가요? 전혀 아니죠.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는가? 그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께서 현상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지체를 우리가 내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끝까지 용납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적어도 현상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는 교제 파트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꾸밈과 거짓 없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흔히 남자들이 뭐 목욕탕에 함께 가면 대화가 잘 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말 속에는 숨김과 꾸밈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부풀리거나 우리 자신의 다른 면모를 드러내 보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과 용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약점도 없는 것처럼 어떤 결함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부끄러워하거나 노출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도 정죄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부인당하는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부모에서 부인당하기도 하고요.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거절감을 느끼며 그저 마지못해서 직장 사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교회와 가정은 적어도 잘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아니? 성도님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어디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태를 비교적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상태로부터 급격히 멀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머니 품과 같고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단 교제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와의 사귐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을 걸 필요가 있는가? 내가 굳이 이 모임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다 있으면 누구도 함께 꿰어진 그런 목걸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낱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십시오. 왜 다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십니까? 왜 초청받기만을 바라서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식탁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상황을 마련해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한 신자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은 각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수준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각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제 거리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교제 거리를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불렀으면 함께 나눌 만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없으면 함께 나눌 음식이 없죠. 대화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숙에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해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성숙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가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과 교제한 일에 있어서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교제 없이 신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륙문답 제69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무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란 그들의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여름자 69문에서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은혜를 누립니까? 무슨 유익을 누립니까? 이미 잘 말했죠?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되고 성화되는 것, 그 밖에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유익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양자될 수도 없고, 우리는 성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양자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진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주님 대신 아래서 한 백성이 되는 교제라는 목적을 지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될 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신자들 간의 교제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 각 개인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자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런저런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를 겪는 위기 상황이 일어나도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체력과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계 훈련 기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몸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근육질의 몸매를 드러내어 과시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부상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실수와 잘못이 잦아서가 아니에요. 실수와 잘못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 상황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런 정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문제가 그 사람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어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작은 일이었는데 어림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데,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성숙해서 누구 하나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실수와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실수나 잘못을 얼마만큼 봐줍니까? 두 번, 세 번 봐주나요? 몇 번은 봐줄 수 있지만 여러 번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 그 사람을 보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은 어떻죠? 가정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아줍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못 봐준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죠. 이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분들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뭐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바로 서기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연약한 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고 받아들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죠.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아도 서로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병원균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몸이 건강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병원균을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투와 편견, 분노와 증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상이 부정적이거나 빈곤하면 자기 자아를 지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결점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비평해서 자기 수준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자기 만족을 얻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다 쳐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고할까요? 잘하면 잘하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 정말 멋있다. 세상에서 손주 자랑하면 돈 많은 내놓으라 이런 말 있죠. 그죠?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나요? 손주 없으면 손주 자랑하는 게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마음껏 박수를 쳐주고 마음껏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과도하게 뭔가 좀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교회조차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때로 꼬여 있어서 서로의 장점, 좋은 점을 왜 우리는 칭찬해 주지 못하고 왜 우리는 다 하향평준화시키는 일에 이렇게 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와 해라임을 받기보다 꾸준과 나무란만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 마음속에 치료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킵니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건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인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그 한두 번 잘못한 게 그 사람의 마음에 꽂혀 있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가는 모습을 주목해 볼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어떻게 바꿔가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한두 번의 실수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미 재단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거나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혹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그를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용납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일종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일종의 그리스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과 약점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신자를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한 신자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느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느냐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동료 교인들로부터 나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깨끗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죠. 끊임없는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뭘 인식했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구를 바다에 있으라고 해도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범법자로 지명수배를 당했습니다. 현상금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피해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만을 훔쳤습니다. 그 자리에 적발됐어요. 그 사람 붙들고 야 이놈 경찰서 가자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죠. 그건 바보죠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우리고 마태복음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5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내 돈 내놓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마치 1억 현상금 수배를 당한 사람이 돈 많은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붙들고 경찰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과 그러지 못한 그룹의 비율 중에 어느 그룹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당연히 서로 터놓고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룹, 그런 구역, 그런 모임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건강한 그룹이 많은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뭐 하면서 줄줄줄줄줄줄 주제만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중요해요. 그런 교인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고 정죄당하고 조금 잘못하면 이런저런 책망의 말을 하고 조금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 공감하기보다 지도하고 제가 볼 때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연약함을 드러내면 항상 공감과 헤아림보다 지적만 받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교회 안에 속하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성도님을 염두에 두고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 도자가 무리 도자이기 때문에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성도님이라는 부르는 성도님이라고 치는 것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도님이라고 부릅니까? 주께서 그 영혼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분이다. 거룩한 무리 속에 있는 나의 한 지체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역 모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남성도 여성도 모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정보를 나누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긴장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의 삶 상황을 낱낱이 아는 우리가 왜 가정에 가면 편합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도 정지하고 판단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옷도 마음대로 벗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의 흉엄을, 잘못, 실수, 그것이 드러나도 그냥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헤아려주고 함께 우리 이 문제를 극복하자는 이런 자세의 태도를 가지는 이런 교회.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모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누구나 오면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현상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요. 이 시대의 가장 부정적 정서는 고독과 소외라고 하지 않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독감과 쓸쓸함 가운데 고독사하고 또 외로움 가운데 우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도 도피하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조차 비난과 정죄와 책망과 또한 꾸지람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로부터 용납받은 죄인으로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지체,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왜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교제 대상으로 여기고 교제 적으로 참여하고 또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맹세를 장부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누려지고 그리하여 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연상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연상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만한 자원 없이 결코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양자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함께 나누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만끽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